우리는 초대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누가의 증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참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좋아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교회의 메시지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였을까? 그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였기에 온 세상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또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설교가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한 첫 번째 설교가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들이 전하였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그들은 그들과 전혀 다른 그런 환경과 처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적응성이 있는 어떤 말들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여기에서 베드로와 스데반이 전하였던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동일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상세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어떻게 말씀을 구성하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그들의 삶의 상황에 맞는 어떤 메시지를 그들이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과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저하고 이 메시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좀 더 적응성 있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끄집어내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메시지가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가 꼭 듣고 알아야 할 그와 같은 구원의 메시지를 교류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메시지와 내용을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영혼들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41절에 이어지는 긴 설교에서 그는 그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이 말씀이 좀 식상한 말씀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을 결코 식상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바울이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과 누구에게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고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이 구브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였는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인 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를 보시면 이 지중해의 한 귀퉁이에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게시판에 바울의 전도 여행 지도를 붙여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구브로에서 떠나서 그가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바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곳인데, 터키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 알고 있죠, 그죠? 이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고 지명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상북도 이렇게 해당하는 이 소아시아의 한 지방의 이름인데, 그 갈라디아 지방의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버가는 이 강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배를 내려서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버가에서 마가로 불리우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기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가 간단하게 그것을 기록하였지만 15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요한을 다시 데리고 이 전도여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크게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은 왜 이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일을 반대해야 했는가 하면, 누가는 이 마가가 그들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초반기에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울과 바나바를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복음 전도에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가 그들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는데 이 전도여행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에게로 주도권이 옮겨가는 것을 보고 그가 분개하여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전반부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언급했는데 13장에서부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로 그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심이 되는 것을 보고 이 마가 요한이 분개해서 그들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다시 복음사역에 참여하게 되고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아마도 바울은 이 아주 초반기에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육신적으로 매우 연약하여서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볼품이 없었고 그리고 또 그가 눈에 너무나 이 안질이 심하여서 사람들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육신적인 연약함이 나타났는가라고 할 때에 학자들은 바울이 이 버가와 같은 해안지방에 거할 때에 그가 말라리아에 걸렸고 그래서 육신이 매우 연약해졌고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는데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남부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타우루스 산맥 해발 고도가 해발 1000m가 넘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데 그것은 공기가 서늘하였기 때문에 바울의 몸을 괴롭혔던 이 말라리아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쪽으로 가게 되었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런 어려움 끝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방의 수도와 같은 정치, 군사,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가장 좋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여서 그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회당의 광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는데 회당에서는 흔히 회당장들이나 아니면 지명된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은 다음에 그들에게 방문자가 있는지 보고 그 방문자들 중에서 자신들에게 어떤 성경에 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과 바네바에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렇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이 회당에 앉아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설교의 첫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그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용하는 요약하는 설교를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그가 길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가 인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모든 설교자들이 이렇게 구약의 역사들을 요약하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난 설교에서 생각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즉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과 그리고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돌보신 것과 그리고 그들이 왕을 요청할 때에 사울을 세우셔서 40년간 통치하시다가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수하고 탁월한 특권을 지닌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항상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행은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외적인 선택을 자랑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자신들의 이 외적인 삶,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에 집착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는 다윗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이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 다윗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그 언약을 주시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자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누구이냐? 다윗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성취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모든 그 구원의 사역들은 그 주어가 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는 그 어떤 위대성이나 탁월함을 드러내지 않고 바울은 이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논법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의 생각이 자기들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와 같이 사사를 주시고 왕을 주시고 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과 23절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왕국은 이미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은 장차 오실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다윗,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오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어울려서 사라질 것 같았지만 그러나 장차 오실 통치자는 새로운 다윗이며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서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2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니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바로 예언하였고 세례 요한이 오신 예언한 오실 그이 자신보다 더 크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유대인이며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자랑하고 율법의 의의를 자랑하고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단군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자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왜 거기에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노아 시대 때 이미 다 경험하였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셨지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일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인간의 인류의 역사가 이미 수천 년 동안에 그것을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했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인류 가운데 모든 인류가 보고 배워야 할 뚜렷한 그 구원의 섭리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저 멀리 있는 중동에 있는 한 민족의 역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어떤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리석고 무지하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타락하고 부패한 정신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가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뚜렷하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의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위한 아전 인수격의 그 글로 읽어서는 안 되고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섭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이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의 영혼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관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소문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이 1세기의 세계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죽음은 그렇게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무지하여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여서 죄 없는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자기 자신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이라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그가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그가 아무런 죄가 없지만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어야 할 십자가의 형벌로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저주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저주의 죽음을 죽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은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모든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이사야 53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는 그 저주의 죽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죄인이 억울하게 죽은 죽음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죽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의 죽음이 단순히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부활은 참 믿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부활이 믿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에서 37절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55장 3절 말씀과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그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시편 2편이 증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시편 16편 말씀은 참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미쁜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본문들은 다 유대교에서도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연구했을 때 그것은 이것은 다윗에 관한 말이 아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다 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듣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 닫혀져 있던 말씀들이 한순간에 열린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지를 그들이 이해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수건이 그들에게 덮여져 있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가 이 바울의 설교와 설명을 통하여서 이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자로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죽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과 그가 부활하셔서 다윗의 예언을 성취할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르고 한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약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예언의 성취였고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듣고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비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나 피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침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의 구주로 확신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단순히 이적을 행하셨고 선을 행한 선생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권력자들의 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거기에 놀랍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가 과연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의 설교에는 삶과 죽음 사이의 결단을 요구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결론부는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1절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 안에 있으면 자신들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가 그들의 구원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3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그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근거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보고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달려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죄사함의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에 가장 사랑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바로 그와 같은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졌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의 사역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멀리 두지 마시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만약에 이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 따르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경고가 그들의 영혼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그 경고인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나의 말을 듣고 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멸망하라고 하고 있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라고 깨어나서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이 올 것이고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끔찍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무시하였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당하고 수치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일어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험해야 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영혼들은 더 무서운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 복음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였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근심하면서 이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하라고 권하였지만 그들은 모임이 끝난 다음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기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주중에도 이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권하라고 그들을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속히 잊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비추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진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잠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더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그와 같은 추구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리를 향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쪽 마음에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더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한켠에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경성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꿰뚫으려고 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은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자신의 영혼 안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냉랭한 영혼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처럼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 진리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태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것을 싫어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아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 인식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하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방인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듣고 기뻐하였고 그리고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참 그들이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과 의로움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두려워 떠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